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개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여러 현안들과 함께 남중국해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등 해양 안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특별 언론 브리핑에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현안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회의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뤄줘야 하며 특히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에서 전복된 이민 선박에서 수백 명의 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어제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상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562명의 난민들을 모두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촬영한 사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내 전복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순찰선은 이와 함께 이날 또 다른 선박 전복 사고로 물에 빠진 108명의 난민들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최근 며칠 새 유럽으로 불법 이민길에 올랐다가 조난을 당한 6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우크라이나 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어제 전격 석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조종사인 다니아 사부첸코는 2년 만인 어제 수도 키예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열린 환영식에서 페트로 포로첸코 대통령은 사부첸코에게 우크라이나 최고의 영예인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석방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던 러시아 병사 2명도 모스크바로 송환됐습니다. 사부첸코는 2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언론인 2명이 숨진 혐의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투자 회사가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인 다카타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경제신문은 오늘 미국의 사모펀드 업체인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사가 다카타 주식의 60%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다카타 주식은 오늘 도쿄 증시에서 21%나 급등했습니다. 다카타사는 자사가 공급한 차량의 에어백 불량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수천만 대 차량에 대한 자발적 회수 수리 서비스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시 에어백에 주입되는 화학가스 성분이 과다하게 팽창해 금속 파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11개 주들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각급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성별이 아닌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를 비롯한 11개 주 정부는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학교를 사회적 실험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녀들과 기본적인 사생활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연방민권법은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이 같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시의 한 공연장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명 미국 랩 가수인 T.I.의 공연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맨하튼 유니온 스퀘어 부근 어빙 플라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3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 30대 또 다른 남성의 경우 가슴에, 20대 여성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졸업식 풍경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학교라는 둥지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시진 않나요? 그런데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짓고 있는 졸업생들 틈에서 홀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한 졸업생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알릭스 이드라체의 사연인데요. 이드라체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중남미에 위치한 IT공화국 출신입니다. 정치 불안과 2010년 대지진이 겹치면서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드라체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지독한 가난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주방위군으로 2년간 복무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고학으로 미국 명문대학 못지않게 입학이 어렵다는 웨스트포인트에 합격했는데요. 이날 1,000명 가까운 졸업생 가운데 25명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입니다. 이드라체가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헤쳐왔는지 그의 뜨거운 눈물이 대신 설명해 준 셈인데요. 꿈이 이루어진 미국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 제2, 제3의 이드라체가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이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약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4에서 26도, 신의주 13에서 24도, 개성 14에서 26도, 함흥 13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All for One의 노래입니다. I swear.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And I swear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I see the questions in your eyes. I know what's weighing on your mind. You can be sure I know my part. 'Cause I stand beside you through the years. You'll only cry the dreams with these two hands. We'll hang some memories on the walls, and wh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중국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이 드러나는 것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이세시마에서 개막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지난 13년 동안 시행해온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중국 경제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네,
예,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중국 외환 당국이 어제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면서 고시환율 기준으로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육센터는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34% 오른 달러당 6.5693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위안화 기준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 2011년 3월 달러당 6.5718 위안으로 고시된 이래 5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위안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달러 대비 환율, 중국 당국이 그때그때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 개혁과 성장 사이에 낀 상태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경제의 형편이 이번에 일관성 없는 통화 정책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 요소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일단 개혁을 보류하고 안정을 지켜나가는 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중국 경제가 개혁을 보류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입수한 중국 인민은행의 지난 3월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일 기준 환율을 다시 엄격히 통제하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위안 가치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강조했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의 개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 해석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민은행 비공개 회의록에서 주된 과제로 언급된 내용은 이 위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그 계획이 드러난 것이어서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밝힌 시장 중시 입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실상 인민은행을 통해서 앞으로 환율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이렇게 경제 전반을 다시 통제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경제의 외환 부분이 실제로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에 4조 달러에 이르렀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년 만에 3조 2200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뭐 최근 중국의 상황과는 다릅니다만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외환 위기의 징조는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크게 낮아지는 데서 또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위안을 떠받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한 인민은행 관리는 위안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일반 중국 시민들조차 위안 자산을 내다 팔고 외화, 달러를 비롯한 외화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었습니다.
네. 자, 위안 하회 약세가 중국 경제를 걱정할 큰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서방 경제 전문가들과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위안화 약세를 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다음 달로 보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일 뿐이라고 니혼 게이자에 있는 풀이했는데요. 이어서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의 환율 정책이 위안화 약세 유도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빠르게 줄던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그 하락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자, 하지만 외환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것과는 별도로 중국의 실물 경기도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고요.
네, 이달 초 발표된 중국의 지난 4월, 그러니까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영어로 PMI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수가 전달보다 악화되는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일반의 예측보다 더딥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제조업 시설이 들어선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중국 경기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의 허판 수석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징후들이 뭐 여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기를 띄우고 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관료들이 다음 달 6일, 7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다음 달 금리 인상 여부를 물어볼 계획이라고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서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전문가를 인용해서 중국은 미국의 6월 금리 인상이 달러 가치를 높일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는 전략 경제 대화 어떤 모임입니까?
네, 미국 재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야 대화 경로입니다. 보통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함께 참석합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2014년 취임한 이래 두 차례 열린 이 모임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이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에는 옐런 의장이 중국에 갈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오늘 막을 올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죠.
네, 조금 전 일본 교도통신이 타전한 데 따르면 일본 미에현 이세지마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 유지와 연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앙겔라 메르켈 이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였 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네,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외교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될 G7 정상선언에 이런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G7 정상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된 현상 변경에 관한 명확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장관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정상회의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 원폭이 투하됐던 히로시마로 향하죠?
네, 이번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의 관심이 지금 일본으로 모이는 것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계획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오바마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이후 일정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설치된 위령비에 헌화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한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최소한 3명의 원폭 피폭자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언론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언급했다고요?
네, 히로시마 시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지역으로부터 불과 걸어서 2분 거리에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본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위령비를 찾게 되면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에 대한 사과 행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면서 이번 히로시마 방문 계획을 발표했던 미국 정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며칠 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유엔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같은 조치를 취했군요.
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과 또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지난 13년 동안 시행해왔던 무기 금수 조치를 어제자로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 13년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3년 유엔 안보리는 라이베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 무기와 다이아몬드 거래로 발생한 수입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무기, 다이아몬드 이 두 개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결의안 1521호를 통과시켰었습니다.
네, 이 내전 때문에 라이베리아에 내려진 제재 조치가 꽤 많았죠.
네, 라이베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제재 결의안 1521호 외에도 개인 여행 금지, 또 자산 동결, 목재 수출 금지를 비롯한 유엔 제재가 많았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정으로 라이베리아는 이런 모든 제재 조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유엔 대표부의 조지 패턴 라이베리아 대리대사는 이제 라이베리아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또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준비가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안보리 결정에 대해서 라이베리아의 안정이 지속되는데 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날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라이베리아와 인근 지역 안정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스만 유엔 대표부 미국 부대사는 이번 결정이 라이베리아의 평화가 얼마나 정착됐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11개 주가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또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둘러싼 논란 다시 불거졌군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자체 감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은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부 감찰관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승인 없이 개인 이메일을 공무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턴 장관이 사이버 보안 규정이나 기록 보관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메일 논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클린턴 후보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국무부의 공식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뉴욕 자택에 설치한 컴퓨터 서버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요. 또 이 서버에 이메일을 보관한 겁니다. 국무부 감찰관은 클린턴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전직 국무부 장관 5명도 조사했는데요. 다른 장관들도 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이메일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개인 이메일 계정과 이 컴퓨터 서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숨기려 한 일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다른 전임 국무장관들이나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했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반박했고요. 또 컴퓨터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후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감사 보고서가 좋지 않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정직한 사람이 못 된다며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메일 논란을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의회 쪽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후보가 규정을 위반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국무장관들 역시 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난 2월 1일 아이오와주에서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던 각 당의 경선 과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네.
민주당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요. 자, 과연 클린턴 후보가 남은 주에서 어느 정도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예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6월 7일에 경선을 치르는데 만약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고 해도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샌더스 후보에게 진다면 본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어제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6% 대 44%로 이 클린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약 한 2%포인트 차이인데 이 정도면 오차범위 이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이 뭐 막상 막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3월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는 클린턴 후보가 48% 대 41%로 이 샌더스 후보를 앞섰는데 그동안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전에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하자는 이 샌더스 후보 측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샌더스 후보와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통 각 당 그 경선 기간에는 같은 당 후보끼리 토론회를 여는 게 관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ABC 방송의 심야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전에 혹시 샌더스 후보와 토론회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도 즉각 이 트럼프 후보와의 토론 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과연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실제로 열릴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 11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와 엘라바마주, 애리조나, 조지아, 유타주 등 모두 11개 주인데요. 대부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곳입니다. 이들은 어제 텍사스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학교를 대대적인 사례적인 실험을 위한 연구소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부 지침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어린이와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정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 백악관이나 법무부는 아직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작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른바 이 화장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 3월에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성전환자들이 공립학교나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아니라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전환자라고 하면은 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자, 본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할 때는 본래 태어날 때 성을 따라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 같은 법을 제정하자 이 인권 침해라면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일부 기업이 사업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면서 이 법을 시정하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요구했는데요. 미국 학교에서는 어떠한 차별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오히려 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맞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11개 주가 제기한 소송은 이런 그 연방정부의 지침에 반발해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번 화장실 논란에서의 핵심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와 인권단체 등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성소수자의 권리,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방민권법은 성별이나 인종,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데요. 이 성전환자들에게 특정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는 건 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차별행위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연방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전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냐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남자인 사람하고 같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쓰는 건 불편하다는 주장이고요. 또 범죄자들이 성전환자로 위장해서 여자 화장실에 있다가 성폭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서 이번 그 논란의 핵심은 권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런 화장실 사용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이가 들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과 이유가 뭔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살펴보죠.
네, empty nest라는 말이 있죠. 이 빈 둥지란 뜻인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독립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장성한 부모들은 텅 빈 집에서 단둘이 사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이 부모들의 빈 둥지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부모와 함께 사는 밀레니얼의 비율이 결혼이나 동거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들의 비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이 밀레니얼이라고 하면은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출생한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이들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32.1%가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이나 동거로 독립해서 사는 비율 31.6%를 이 근소한 차이로 앞선 건데요. 부모와 같이 사는 젊은이가 이 배우자와 같이 사는 젊은이를 앞선 건 1880년에 이 관련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직장을 찾거나 소득을 갖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돈을 아낀다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은 뭐 가구나 생활용품 등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따로 살 필요가 없고요. 또 생활에 필요한 공과금 등도 이 부모님이 다 내시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결혼도 좀 늦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들의 독립이 늦어지는 데는 뭐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독립한 젊은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60년대인데요. 당시에는 그 결혼 연령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 결혼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20살이었고요. 남성은 22살이었는데요. 지금은 여성이 27살, 남성은 29살입니다.
네. 7살 정도가 높아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25살이 넘은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요. 현재는 5명 중 1명꼴입니다. 또 1960년과 비교해서 부모 외에 이 다른 형태로 동거하는 비율 역시 올라갔는데요. 기숙사나 조부모, 형제, 자매 등과 함께 사는 비율이 1960년대에는 13%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추세가 성별이나 또는 뭐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성이 비교적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부모 곁을 일찍 떠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겠고요. 인종별로 보면은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 미국 원주민 인디언 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빈곤한 가정 출신일수록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Anyone of Us 함께 들어보시죠. I've been letting you down, down. Girl, I know I've been such a fool. Giving in to temptation, I should have played it cool. The situation got out of hand. I hope you understand. It can happen to anyone of u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던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본에 사과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때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섬광과 함께 거대한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건데요. 원자폭탄 공격으로 그 해에만 히로시마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흘 뒤에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나가사키에서도 7만 3천 명이 숨졌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보는 시선이 많이 다릅니다. 항전이 다짐한 일본의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은 조속한 전쟁의 종결을 위해 핵무기인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는데요.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희생됐고 이후 생존자들과 생존자의 후손들은 원폭 피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경우 56%가 당시 핵무기를 사용한 것이 정당했다고 응답했고 34%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14%만이 원자폭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79%는 원자폭탄 투하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71년 만에 피폭지를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 행보는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히로시마 방문의 역사적인 상징성.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역사적인 상징성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크리스 에피 교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I was very pleased that he decided to go. I think just showing up is an important symbolic.
에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일본인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역사적인 행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에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일본인 만큼 미국이 일본에 사죄를 할 필요가 없고 일본 정부 또한 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감.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되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의 조시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투여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주창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방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역 군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포로로 잡혀있다 풀려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in the business of tell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re to go. But what is the purpose of it?
맥케인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해 말할 위치는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의 목적을 모르겠다며 어떤 면에선 전쟁이 남긴 불행한 기억만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 원폭 피해 생존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에게만큼은 사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또 다른 피해자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
히로시마가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지 사흘 만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보다는 인명피해가 적었지만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나가사키 주민들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만 방문하는 데 대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히로시마의 그늘에 가려 나가사키는 늘 외면당하고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역시 히로시마만 방문한다며 나가사키를 직접 찾진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들을 히로시마에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원폭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바로 피폭지에 있었던 한국인들입니다.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한국인 4만 명에서 5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이었지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인 생존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으로 피폭을 초래한 가해자인 일본이 마치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런 논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 피해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세워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2차 세계대전에 참상을 알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What does it mean to be knocked out? Knocked out. Let's find out.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ed out. Knocked out이죠. 그럼 먼저 제가 송이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thought when I came here last time, I thought all my work was done and I can be relaxed with her. And when we were in the Ocean City, I was so tired. I was sleeping.
Oh yeah, all the time. You were knocked out.
Oh my god.
So like Marianne and I, we weren't gonna say anything, right? I was like, but it's 10 o'clock almost. I gotta wake them up.
I know, I should have.
No, but I had a good time.
Yeah, and I feel much better now. I'm all done taking care of.
제 친구 송이는 딸과 함께 워싱턴 DC에 주말 여행을 하러 왔었는데요. 딸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메릴랜드 오션시티 근처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송이는 그 전날 회사에서 늦은 시간 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오션시티에 있는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서 피곤하다고 깊은 잠을 들은 거 있죠. 제가 깨워도 못 일어나서 결국은 송이만 빼놓고 다들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문에서 송이는 But when we were at Ocean City, I was so tired and sleeping the whole time. 오션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만 잤네.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제가 Oh yes, you were knocked out. Oh yes, you were knocked out. You were knocked out. 맞아, 너무 지쳐서 잠에서 못 일어나더라 라고 대답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ed out, knocked out입니다. knocked, K-N-O-C-K-E-D, knocked out, out, O-U-T. When you are knocked out, it means that you are worn out and exhausted from something. It can also mean that you are in deep sleep because you are so tired. Knocked out. Knocked out은 무엇 무엇 때문에 지치다 또는 너무 지쳐서 잠에서 못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knocked out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thought when I came here last time, I thought all my work was done and I can be relaxed with her. And when we were in the Ocean City, I was so tired. I was sleeping.
Oh yeah, all the time. You were knocked out.
Oh my god.
So like Marianne and I, we weren't gonna say anything, right? I was like, but it's 10 o'clock almost. I gotta wake them up.
I know, I should have.
No, but I had a good time.
Yeah, and I feel much better now. I'm all done taking care.
Today's phrase, knocked out, to be worn out and exhausted from something. Or it can mean that you are in a deep sleep because you are so tired. Knocked out. 무엇 무엇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 또는 너무 지쳐서 잠에서 못 일어난다. Knocked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런 애니 부른 Not Going Anywher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7년 5월 26일 오늘 현대 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던컨은 어렸을 적부터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곤 했습니다. 던컨은 자라서 무용수가 됐고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던컨의 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발레용 신발을 신고 격식에 따라 추는 발레만을 무용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2살 되던 해 던컨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맨발로 추는 던컨의 춤이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던컨의 춤은 자유로움의 상징이 되고 이후 현대 무용의 발판이 됩니다. 일정한 틀과 동작이 정해져 있던 발레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을 추구했던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현재까지 현대무용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72년 5월 26일 오늘 In 1972, Soviet-American cordiality reached a peak. 미국과 소련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에 조인했습니다. SALT 1 All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bringing about several agreements. 이날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소련의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 노력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양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이 역사적인 협정에 조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이 협정이 만료된 1979년에는 제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2가 체결됩니다. 1972년 오늘 체결된 전략무기 제한협정은 미소관계는 물론 핵무기 감축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